욥기 1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6절, 42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천국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 잘 믿고 순종하는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금 누가복음을 준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 차례와 오늘 이렇게 매년 다시 한번 설교하고 싶은 그런 설교가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다음번 제 차례 때는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욥기 사실 우리는 이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큼은 의심이 없습니다. 욥은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시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이 욥이 모세시대 전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성막에 가든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통해 그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1장 5절 같은데 읽어보면, 욥이 자기의 그 아이들을 위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거 보면 욥은 모세 시대 전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 번의 설교, 오늘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욥기를 자세히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냥 큰 그림, 아주 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주시는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이 중심 메시지가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가 되므로 여러분과 또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종 욥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그 욥의 고난, 오늘 본문을 보니 욥의 고난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장 8절에 너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이제 온 인류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키며 사탄에게 이 욥을 너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죄에 빠진 후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사탄의 멸망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면 내가 너로, 즉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여러분과 제가 뭐 많이 본 내용이니까,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을 멸망시킨다. 머리가 상하는 것은 죽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을 통해 모두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사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자신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 그 죄인들 중에 선택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즉 모두 죄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그런 죄인들로 온 세상이 꽉 찬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 중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도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 질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탄아, 욥을 봐라. 내가 처음부터 말했던 나의 계획이, 즉 구원의 계획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즉 욥을 보면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죄인이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안에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가 보기에도 욥은 너의 후손들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반대합니다. 9절서부터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러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축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저 욥도 죄인이다. 저 욥도 자기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선택된 백성들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죄짓게 만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사역을 망치는 것이죠. 그 욥을 보면서 욥은 위선자다. 그도 죄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 말합니다. 사탄이 그 욥의 모든 것을 그에게서 다 뺏어가면 그 욥은 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결국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심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아 네 말한 대로 해라.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여러분 엄청납니다. 욥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욥기 2장 1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1장에서 읽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 거의 비슷하죠. 제가 빨리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선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까 1장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2장 4절서부터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아시죠?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여 이제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욥기 2장 9절서부터 보면 그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욥은 죄를 짓질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장까지 갑니다. 분명히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사탄하고 싸우면서 욥이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탄을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이냐? 욥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이겼지만 또 다른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데 이걸 잘 오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과 하나님의 싸움이 이제 욥기 3장서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3장서부터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욥의 친구가 3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기 2장 12절과 13절에 의하면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그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칠을 치아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서 7일 동안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죠. 어느 정도로 지금 욥의 고난이 심각한가. 오늘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 너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 너의 고난은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뭐 이 세상 마음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엄청 고난받으면, 아,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도 인정해 줬잖아요. 욥이 잘못한 거 없다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걸 좋아하죠. 근데 여기 욥 친구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와서는, 야, 너가 죄를 졌기에 이런 걸 당하고 있지. 죄를 안 졌으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욥기 31장에서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5절에 욥이 말합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게으르에 빨랐던가. 그런 적 없다 이 말이죠. 욥기 31장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런 적 없다 이 말이에요. 31장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17절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언제 그랬던가. 욥기 31장 19절 20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럽게 입혀서 그로 나를 인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한 군데 더 보면요. 31장 29절 30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뭐예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욥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심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불만 불평이 그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죄 없는 자신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소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즉 하나님을 재판소에 모셔나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알려달라 이 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나 설명 좀 해달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입니다. 이런 말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서부터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시는데 욥이 원하는 것처럼 욥이 왜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설명은 안 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8장 4절서부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너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이외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모든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수많은 질문인데 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 너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신가? 왜 욥의 불평은 뭐예요? 결국 그런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의 불평과 똑같습니다. 그 불평을 종합하면 물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죠. 하나님께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셔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없으신 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이면 왜 내가 이런 걸 당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말 함부로는 못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셔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없으신 분. 왜 그렇지 않고서야 왜 아무 죄도 없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 말대로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크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도 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만, 불평의 내용이 사실 뭔가? 오히려 욥은 그래도 예표 수준에서 정말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안 되죠.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과 저는 죄만 짓고 살면서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종합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욥, 너가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냐? 내가 전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너의 삶 하나 주장할 능력과 권위도 없느냐?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루고 처리하고 내 뜻대로 주장할 능력과 권위가 없는 것이냐?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냐?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고난이 내가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 일어나는 것이냐? 내가 의롭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냐? 너는 그렇게 믿는 것이냐? 내가 뭘 잘못하는 것이냐? 욥기 40장 6절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내가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할 때 무엇을 하느냐?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냐? 보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욥이 사탄을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리고 욥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사탄을 이겼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 완전 항복을 하여야 진정으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뜻에 항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항복, 그것이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도 그 하나님 뜻에 완전 항복,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 사람이 보면 구원받은 게 확실히 보입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하나님 뜻에 완전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물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의 완전 항복. 그것이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안 졌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에도 순종.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보고 하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어떻게 이기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에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참 현실이 완전하게 보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 욥 이제 깨닫습니다. 42장 1절서부터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헛소리 했다 이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맞습니다. 욥을 통해 창세전부터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우리는 더 나은 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욥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셔야 하는 것을 욥기를 읽으면서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참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표현도 못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욥과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만 불평이 없습니다. 왜 100% 하나님 뜻에 항복?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무죄하다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드셨습니까? 왜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냐 불평하셨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창세전부터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려 하셨던 그 백성들의 구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참 목적이 보이시냐고요. 여러분은 그저 먹고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더더욱이 먹고 살라고 우리 구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뭐 잘 되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의 참 목적.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탄과 원수가 되어 있음을 증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어우 쟤는 사탄의 원수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임이 증거돼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 뜻에 완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뜻에 완전히 항복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어떤 상황을 만나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던 간에 우리가 죽어야 하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 행복, 항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어도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뜻에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과 저 대신.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현실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사는 삶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뜻을 들어줘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에 완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왜 이럴까? 이건 아니지. 정말 나쁘다. 이것도 다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분이 나 하나 주장 못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어떠한 것들이건 누구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함을 믿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뜻에 항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죄와 세상에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더욱 닮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날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항복함으로 그리고 그 뜻에 완전 순종함으로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영적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왜 이제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날 완전 순종이거든요. 그렇하여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복음을 이해하시어요. 그냥 보통 얘기하는 기독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완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그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 항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천국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방법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보고 뭘 경험해서 감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방법, 이게 제일 놀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떠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엄청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구나.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 천국 삶이 이미 시작되어서 조금이나마, 그리고 내일은 좀 더 그 현실을 증거하면서 이제 완전히 증거되는 그날까지 가는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끝을 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열심히 찬송하시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사옵나이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에 완전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